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이 좋은 아침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88번째 시간으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사랑장이라고도 한다고 했고 이제 앞부분에 그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와서 다시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조금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걸 그냥 좀 넘어가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데 또이 부분도 그 교리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발한발 차근차근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제단, 이제 영어로는 al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덕희 형제님이 그 성경 암송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 얘기하셨나요? 그, 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하는 얘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얼터콜 이렇게도 불러요. 이제 그 제단 앞으로 불러낸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 여기가 제단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죠. 어쨌든 제단이라는 그, 이제 말이 여기서 이제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누굴까요? 이 우리는 이게 이제 저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신약 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그랬으니까 이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제단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얼핏 생각해도 이게 구약의 성막에 있던 실제 제단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신약 교회에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도 없고, 레위지파 제사장도 없잖아요. 짐승 희생 헌물도 없고, 그러니까 재단도 없죠. 이 재단 그러면 노재단 저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저런 짐승 태우는 재단이 우리 예배당에 있나요? 아, 그림으로 있네요. 실제로는 신약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그 구약 율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저런 실제적인 재단을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걸 일단은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재단 얘기를 꺼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짐작합니다. 뭐냐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이제 그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자기들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제사장도 있고, 눈에 보이는 제단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희생물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체제 하에선 그런 게 없나? 이런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막이 있어. 그런데 그 성막은 이 땅에 지어진 이런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단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도 있어. 물론 이제 건물은 예수님이 건물도 되시죠. 우리에게도 그 건물을 바치는 제단도 우리도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쭉쭉쭉쭉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누군가. 요거는 우리라고 지칭한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체제 하에서 여전히 구약을 붙잡고 있고 구약 체제 하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짧은 문장 안에서 두 부류가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둘이 다르다, 둘이 같지 않고 다르다 하는 걸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표현은 또 뭔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표현은 뭔가? 제단이라는 것이 원래 저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노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노수로 씌웠죠.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저 위에서 타야 된단 말이에요. 불 타야 된단 말이에요. 저런 게 제단인데, 물론 이제 향제단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본제단입니다. 이런,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라는 곳은 희생물이 바쳐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희생물은 누구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물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희생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희생물이 바쳐지는 곳이 제단이라면 예수님이 바쳐지신 곳은 어딘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게 되는 거죠? 예,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제단도 되신다. 예수님은 희생물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이 제단도 되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곳이니까 마치 불에 타듯이, 재물이 불에 타듯이 그렇게 이제 받쳐져야 되는 곳이니까 그곳을 특정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갈보리 십자가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옛 언약 하에서 짐승 희생 헌물을 바치는 노제단이 있었듯이, 새 언약 하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물로서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제단의 개념도 있는 것이다. 이제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 언약 하에서도 예수님이 어쨌든 희생헌물로 바쳐지시니까, 그것도 제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무슨 말일까? 요 말을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막 제사 체계를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효한 길로 붙드는 자들, 구약에 속한 거죠. 이러한 자들은 그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예. 자,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왜냐하면, 그 먹을 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흠정역에서는 그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그것을 단어를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영어 본문에서 보면 for가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이유가 11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을 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 불사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들의 피가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조금 답답하시죠? 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자, 레위기 6장이 이제 그 죄헌물, 우리 예전에 개역성경 용어로는 이제 속죄제, 그 죄헌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 중에서 6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9, 3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즉 제사장인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죄헌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먹어요. 자, 제사장이 헌물을 드리고 나서 먹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것들은 제사장인 모든 남자들이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30절입니다. 그러나 죄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죄 헌물의 경우에는 그 죄 헌물을 드리고 나서도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 그건 그냥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의 12절에 보시면 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 4장 12절 부분은 이제 죄 헌물 중에서 누구를 위해 죄 헌물을 드리냐 할 때 요거는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에 죄 헌물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죄 헌물을 드리는 경우에인데 12절에 보시면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리는 곳에서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희생 헌물의 고기도 제사장이 못 먹고 다 태워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21절로 넘어가시면 이것은 죄 헌물 중에서도 특별히 또 전체 회중이 죄를 졌을 때 개개인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죄를 졌을 때에 드리는 죄 헌물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는 그 수소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소를 태운 것 같이 태울지니 그것은 회중을 위한 죄 헌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못 먹어요. 하나도 못 먹어요. 이건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16장에는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이 광야로 보내고 산채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희생헌물로 잡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레위기 16장인데 거기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죄 헌물의 숫소와 죄 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잘 보세요. 이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고기 덩어리겠죠. 이런 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 4장과 6장에서는 일반적인 죄 헌물, 그러니까 속죄제, 죄 헌물에 관한 얘기를 했고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드려야 되는 죄 헌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 본 16장 27절에 보면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이 표현입니다.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했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 6장에서 아까 그 30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장 30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예전에 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좀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겸사겸사 다루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피를 가져 6장 30절이죠. 지금 제가 하려는 게 6장 30절에 보니까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요 두 구절의 공통점이 파악이 되시나요? 아, 죄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죄 헌물의 경우에는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분해 보자면 죄 헌물이 네 부류를 위해서 드려지는데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고 치리자들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전체 집단 개념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개개인을 위해서 드려지고 이렇게 네 개의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리자들이나 일반 백성 개개인이 죄를 졌을 때는 죄허물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잡더라도 그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진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요거 이해 못하면 오늘 말씀 이해 못해요. 예. 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졌다? 혹은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죄를 졌다? 이것 때문에 어떤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에는 그 짐승 희생헌물의 피를 단지 번제단의 뿔에만 바르고 쏟은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일부를 성소, 성막 안에 성소가 따로 있잖아요.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그걸 손으로 찍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회중 전체가 범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의 헌물이 필요해서, 죄 헌물이 필요해서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짐승의 피는 단지 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 피를 다 거기다 쏟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일부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걸 피를 휘장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그 몸이 남았죠. 몸뚱아리가 남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제사장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한 정결한 장소에서 그 짐승 사체를 아예 전체를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일반 백성 개개인이 죄를 짓거나 또는 백성의 치리자 중에서 죄를 져서 죄 허물을 바쳤을 때에 그 남아있는 그 짐승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는 하나님께 불에 바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제사장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요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그 짐승의 그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캠프 진영의 밖으로 박진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영 밖이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돌아오셔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성소 안, 진영 밖,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진영, 그러니까 성소 안이라는 표현이 있고 진영 밖, 성문 밖 이런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당연히 진영의 안쪽에 있는 것이고 이 진영 밖은 다른 이제 분리된 어떤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진영 밖에 나간다는 이 의미가 뭐냐? 민수기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교육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뭐 나병 환자, 유출 환자, 뭐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된 자 이런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부터 배제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영 밖은 거부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거부된 장소, 분리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그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하에서 이제 그 죄헌물이 태워져야 되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맞죠? 자, 진영 안쪽에 성막 안쪽에 번제단에서 태워지죠. 그렇죠? 일반적인 짐승 헌물들이 저 위에서 다 태워지죠. 음식 헌물 중에 일부도 저기서 태워져요. 곡식 같은 거. 자, 그런데 저기서만 태우는 게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 밖에 어딘가에서 하나님 정하신 정결한 곳에서 또 거기서도 태워져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정결한 곳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제단에서 건물 태우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진영 밖에서 뭔가를 태웠다는 건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영 안쪽에서 태운 희생물들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을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 헌물에도 그렇고 짐승 헌물에도 그렇고 그 일부 태우고 난 나머지 일부를 하나님이 제사장에 먹도록 하셨고 빵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이는 빵상에서 드렸던 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고 짐승의 가죽은 또 뭐 제사장이 취하게 하셨고 뭐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태우는 거 말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 그것들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네.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뭐였냐?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이 죄 헌물을 드릴 때와 회중 전체의 범죄로 인해서 죄 헌물을 드릴 때, 그때에는 이제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모든 걸 태워야 되고, 피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단에 뿔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도 뿌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휘장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러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짐승 희생 헌물로부터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좀 연관시킬 차례입니다. 이제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 얘기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앞에 얘기는 지금 구약의 어떤 희생 헌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얘기부터 일단 좀 보십시다. 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성경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죄 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약 체제 하에서 그 속죄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는 장소가 어디죠? 그곳은 예루살렘 아니고, 그러니까 진영 안이 되는 거죠. 진영 안, 성문 안, 예루살렘 아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전 아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저 노제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노제단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지금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속죄 허물이신데 그분이 죽으셔야 한다면 성전 안에 저 제단에서 뭔가 죽으셔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구약하고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거기가 아니라 심지어 성전 밖에 어디 근처도 아니라 성벽 밖에, 성문 밖에 어딘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어디선가. 우리가 그 장소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갈보리예요. 자, 요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우리가 익숙하지요.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 의미는 스컬, 해골.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 23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저 이자가 지워졌나 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3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는 골고다라고 했고 여기는 갈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가 더 친숙하시죠? 이 갈보리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보존된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영어권 사람들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친숙한 이유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친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사실 또그 헬라어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주로 헬라어로 쓰인 건데, 갈보리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라틴 벌게이트에서 이제 그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음역으로 이렇게 해서 갈보리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남아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요. 라틴어로도 어쨌든 이 갈보리라는, 이게 이제 칼바리아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그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골.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갈보리 또는 골고다는 성내에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아까 갈보리라 그랬고 또는 골고다라 그랬는데 그 도시에서 가깝다. 이때 그 도시는 뭐죠? 이건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성내는 아닌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보실 때 예루살렘 성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러쳐 있다고 해보실 때,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둘러서 있다고 해보실 때,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성전산, 시온산, 뭐 올리브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뭐 성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큰 범위에서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 성벽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기준으로 해서 9시쯤, 성벽 바깥에 근처에 9시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골고다 또는 갈보리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좀 동의하는 그런 갈보리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이게 좀 이래서 복잡한데 현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오히려 갈보리라는 지역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16세기경에 그 성벽이 조금 다시 축적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갈보리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봐주세요. 10절부터. 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봐주시면, 자, 구약 율법하에 유대인들처럼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제단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제단은 구약 성막에 속한 제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단은 갈보리 십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예수님 자신이 그 제단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 속한 제단은 아니에요. 자, 10절에서 이 우리와 대조해서 언급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전히 그 구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제사 체계를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 머물고 있는 한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주는 유익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에게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하는 그 말이 이 구약, 그러니까 성막 제사 체제를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제단, 새 언약하의 그 제단,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결과물, 그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섞어 놓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성막에서 분명히 뭔가가 나오는데, 성막을 통해서, 그 제단을 통해서 뭔가 그 희생 헌물을 드리면 그 떡고물이 떨어지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는데 그런데 이걸 여기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러한 경우를 11절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1절에 보니까 그 건물의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건물은 진영 밖에서 다 불을 태워버려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희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거기서도 더 중심지인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밀려나신 거예요. 그분은 떠밀리셨고 배척되셔서 성 밖으로,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으시고, 그분은 심지어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 죽으셔야 되냐? 번듯하게 성전 안에 번제단에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영 밖에 내쳐져서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분은 이 피가 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져야 되는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제단의 뿔에만 발려져야 되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성문 밖에서 태워져야 하는 그 희생물의 그 어떤 조건이 뭐였냐면 그 희생물의 피가 성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지는 그러한 경우의 희생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 전부터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식의 어떤 죄헌물 규정을 그렇게 만들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골이라 불리는 곳,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 정말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쫓겨나서 밀려나서 배척당한 채 이제 죽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제단에서 취할 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한 자들은 마치 그 진영 밖에서 태워지는 짐승의 희생 업무를 제사장이 참여 못 하듯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제단에는 구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마음껏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없고 우리에겐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10절 얘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제단, 신약의 제단, 새 언약 하에서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단,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 좋은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 그거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옛 성막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는 한은 이걸 못 취해요. 그러니까 둘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셨죠? 다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나중에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좀 반복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참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렵더라도 이걸 좀 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예외로 좀 별개의 문제로 한 가지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다 짚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보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이거 지금 예수님 자신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성벽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면서요. 그럼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죠? 네. 자, 거기 34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한탄하시죠. 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도시냐면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도시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큰 대언자인 예수님도 어디서 죽으시는 게 마땅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늘 그래왔던 도시고,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이제 그 정점을 찍으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여야 되는 도시인 거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죽으신다던가,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언자들을 죽이는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의 성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루살렘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벽 밖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밖에, 영문 밖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는 구약의 죄헌물 중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성취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안 되세요. 그렇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듯이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죽는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치욕. 예수님은 진영 밖에 나가서 죽으실 때에 치욕스럽게 죽으신 게 맞습니다. 진영 밖에서 태워진다? 이것은 단순히 불타는 문제가 아니라 쫓겨났다는 개념. 죄의 추방. 아까 그랬잖아요. 이 나병 환자나 어떤 그 시체에 손을 댄 자나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진영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안에 함께 머물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업물의 이 짐승도 쫓겨나는 의미도 거기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이 쫓겨나셔서 진영으로부터 쫓겨나셔서 배척되신 채그 밖에서 이제 태워지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정결한 곳에 해당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죄를 버리는 곳이라고 하신 그것도 맞지만 어쨌든 그곳은 회중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곳인 거고 이 저주와 수치와 배제와 추방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욕스러운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도 종교 중심지인 성전 안에 그 안에서 그 성전의 그 기득권을 행사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서 밀려나셔서 성벽 밖에, 성문 밖에 그한 장소에서 해골의 장소라 불리시는 그곳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뭔가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고 뭔가 티가 나고 막 이렇게 갖고 막 그냥 밀고 땡기고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걸 좋아해요. 예배를 드려도 막 굉장한 조명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과 이런 거 하에서 막 이렇게 해야만 그게 뭔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인 것이고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정말 익사이팅하고 막 그냥 재미있고 화려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그 영광은 어디서 누리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에서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냐? 진영 밖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문 밖에 거기 계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밀려나 계시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배척되어 계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되신 채 성문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았는데 나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니,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뭔가 그냥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그냥 재미있고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닌 거야?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영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주님, 제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저도 종교 중심지 화려한 곳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진영 밖으로 저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죠.